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0일 이 지역에 대해 1억 1,3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발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문제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날 워싱턴에 있는 미 상공회의소에서 한 연설에서 이 자금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 시대를 위한 미국의 경제적 약속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이 지역에 대한 안보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미국은 어떤 나라도 적대시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지역의 독립과 다른 나라의 압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같은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도발에 대비해 지난해 배치했던 지대공 패트리엇 유도미사일을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30일 방위성 관리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 미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판단해 일부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엇 부대를 철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한 요격 명령은 유지하고 상황이 바뀌면 즉각 재배치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수도 도쿄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8월 북한이 괌 주변에 대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위협하자 서부 4개 현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와 일본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29일 일본 열도를 휩쓸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께 태풍은 미에현에 상륙한 뒤 서쪽 방향으로 진행하며 곳곳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10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됐으며 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산사태와 하천범람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30일 규슈 북부를 통해 동중국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태풍 종다리로 인해 뜨거운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호 태풍 종다리는 북한이 국제기상기구에 제출한 이름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순위파 아랍 6개국이 참여하는 집단 안보 체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랍 나토라는 별명을 지닌 이 집단 안보 체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공식 명칭은 중동 전략 동맹으로 정해졌습니다. 새로운 안보 체제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순위파 아랍 6개국에도 이집트와 요르단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정상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랍과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안보 체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새로운 안보 체제를 만드는 이유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중동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정책은 이란이 잘못된 행동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9일 치러진 캄보디아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 인민당 대변인은 30일 언론에 우리 당이 투표에 77.5%를 얻어 모든 의석을 차지했다며 다른 정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친정부 성향의 크메르 타임즈 신문은 30일 인민당 압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잠정 개표 결과 인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야권과 국제사회는 이번 선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에 의해 해산된 제1야당은 2018년 7월 29일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이 다음 달 남미 순방길에 미국을 경유할 예정입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30일 차이잉원 총통이 다음 달 12일부터 20일까지 남미 파라과이와 벨리즈를 순방할 예정이라며 이때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휴스턴을 경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군사적 옵션을 활용한 강한 압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일부 국가와 국제기구의 잇단 시도에 제재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 탈북 논란을 빚고 있는 북한 식당 여정업원 집단 입국 사건을 직권조사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구름 조금 낀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군사적 옵션을 활용한 강한 압박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전쟁을 원하진 않지만 전쟁을 해야 한다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뒷마당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중국이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최근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유해가 돌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29일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최근 북한과의 대화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이를 대가로 안보와 번영을 누릴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남겨진 미군 유해가 돌아오는 건 가족들과 미국 전체로 봤을 때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중국이 시간 끌기를 시도할까 우려된다며 특히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이 북한을 뒤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그레이엄 의원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군사적 옵션을 언급했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핵 프로그램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과 북한에 납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CVID를 강조했다며 이란과 러시아가 북핵 협상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에 시한을 정해놔야 한다며 북핵 문제의 진전을 보인 건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했을 때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과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전쟁을 해야 한다면 미국이 아닌 중국의 뒷마당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며 중국이 이를 이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일부 국가와 국제기구의 잇단 시도에 제재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합의했다며 안보리가 이 같은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8일 미국이 북한의 스포츠 장비를 반입하려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시도를 막았다는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BOE의 질문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지난주 유엔 기자회견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주요 외신들은 지난 27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전날 스포츠 장비에 북한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IOC의 요청에 대해 회원국 의견을 받았으나 미국이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러나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비밀리에 심의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지난 3일 대북제재위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을 준비하고 역량을 갖춰 참가할 수 있도록 북한으로의 스포츠 장비 이전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는 낙관적이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선 제재가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안보리에 일부 제재 예외를 요청한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과 헤일리 대사는 지난 20일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헤일리 대사는 우리의 친구들 중 제재를 우회하려는 나라들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는 지난 23일 북한의 불법 무역과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 등을 집중 겨냥한 대북 제재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습니다. 이후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이례적으로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 비핵화가 더딘 상황에서 남북 경협이 앞서가지 않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 보도행도 26일 한국의 경협 기업 관계자 10여 명과 만나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한 경협재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해당 보도에 대한 BOA의 확인 요청에 사적인 외교 대화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을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참전용사의 아들로서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이 다음 달 1일 하와이를 방문해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맞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27일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인해 북한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을 약속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합의는 미국 전역에 매우 많은 전사자 가족들의 큰 의미가 있으며 미국 군복을 입은 용감한 남성과 여성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변함없는 헌신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8월 1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공식 송환식에 참석할 것과 유해들의 미국 영토 귀환을 맞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아들로서 이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용감한 미군과 이들 가족의 미국과 자유를 위한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지난 27일 한국전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송환했습니다. 11년 만에 미군 유해 송환이 다시 이뤄진 것인데요. 미국과 북한은 1990년부터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에 합의했지만 그동안 양국 관계에 따라서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지난 과정들을 박형주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In Korea, United Nations troops push on in the cautious advance against the communists. An advance whose purpose, General Ridgway states.
한국 전쟁 중 실종된 미군 병사는 모두 7,600여 명. 이 중 5,300명은 북한에서 실종된 것으로 미 국방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휴전 직후인 1954년 8월 미군 유해 2,900여 구를 포함해 유엔군 전사자 4,000여 구의 유해를 송환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북한에 꾸준히 미군 유해 송환을 요구했지만 양측은 1990년에 이르러서야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5월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판문점을 통해 미군 유해 5구를 처음으로 송환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20여 차례의 회담 끝에 1993년 미군 유해 송환 등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에 따르면 91년부터 94년까지 북한은 자체적으로 발굴한 미군 전사자의 유해가 담긴 상자 208개를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당시 208개의 상자에는 실제로 400구가 넘는 유해가 섞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미군 유해 송환 등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후속 협상을 통해 1996년 1월 미북 공동 유해 발굴단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북한에서 북측 인력과 공동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때부터 2005년까지 33차례의 공동 발굴을 통해 모두 229구의 미군 유해가 수습돼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2005년 2월 북한이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며 미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유해 발굴 사업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해 5월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유해 발굴 대원들의 신변 안전 우려 때문에 발굴 작업을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발굴 비용을 명목으로 북한군의 거액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07년 중단 2년 만에 발굴 작업이 가까스로 재개됐습니다. 그해 4월 당시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와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 등이 북한을 방문해 7구의 미군 유해를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습니다.
Then in 2007, the North Koreans wanted this program to return.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북한은 유해 한 구당 약 7만 달러 수준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유해 발굴 작업에 적극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북 관계가 또다시 냉각되면서 유해 발굴 작업 역시 중단됐습니다. 이후 북측의 제안으로 2011년 10월 양국은 태국 방콕에서 회의를 열고 유해 발굴 재개에 합의했지만 이듬해 4월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에 나서면서 진척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유해 발굴과 송환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65주년인 27일 판문점을 통해 11년 만에 55구의 유해를 송환한 겁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그동안 미군 유해 200여 구를 이미 발굴해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이 200구의 유해를 송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분의 유해 송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과 협상에 나섰던 미국 내 전직 관료들은 이번 유해 송환을 미북 간 신뢰를 구축할 긍정적 조치로 평가했지만 북한은 이를 계기로 미국의 추가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유해 송환은 비핵화 조치와는 다른 사안인 만큼 종전선언 채택 등 후속 조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11년 만에 미군 유해 55구를 돌려보냈습니다. 미북 공동성명에 담긴 합의사항 4가지 가운데 하나를 45일 만에 처음 이행한 겁니다. 지난 2007년 미군 유해 송환 당시 방북한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북한의 이번 결정을 좋은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a good step. Although it's a very in terms of denuclearization, it's completely separate.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2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비록 유해 송환이 비핵화와는 완전히 별개 사안이지만 미군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좋은 일이자 명예로운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늘 그렇듯 이 문제를 협상 전술로 악용하고 있다며 유해 송환을 지연시키고 결국에는 미국의 돈을 요구해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nd the North Koreans said they would do 200 yeah. and they're only doing 55 so they're dragging this out as they always do. They're going to do it in phases.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당초 유해 200구를 돌려보내겠다던 북한이 이번에 55구만을 송환했다며 나머지는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단계적으로 유해를 보내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은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은 분명히 유해 송환을 계기로 미국의 종전선언을 요구해 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상 처음 열린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렵게 시작된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모든 과정마다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입니다.
I don't think people should be just waiting or expecting now what are you going to do for me every time I put something on the table. I think let's all be patient and
미북 협상의 궁극적 목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인 만큼 북한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무언가를 올려놓을 때마다 상대국의 후속 조치가 무엇인지에 기대감을 높이지 말고 참을성 있게 지켜보자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유해 송환은 북한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사건이라면서 비록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협상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 탈북 논란을 빚고 있는 북한 식당 여정업원 집단 입국 사건을 직권 조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들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탈북자 출신 활동가들은 인권위 조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 여정업원 집단 탈북 문제에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만 2천여 명의 탈북민들 중에는 북한 식당에서 종사하다가 탈북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온 그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장 잔인한 십자가를 지우고 있습니다.
지 대표는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법을 앞세운 또 다른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탈북 여정업원들에게 비인권적인 답변을 강요하려 한다는 겁니다. 지 대표는 식당 여정업원들이 원치 않는 인터뷰를 강제로 진행하고 가족과 북한을 배신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북한에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이로 인해 다른 탈북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온 모든 탈북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시대 약자들인 이들이 편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그 땅으로 끌려가는 그런 처참함만은 막아주십시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국정연설에서 직접 소개한 꽃제비 출신의 장애인 탈북자인 지 대표는 이날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탈북 당시 사용한 허름한 목발에 의수와 의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식당 여정업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BOA와의 인터뷰에서 식당 여정업원들이 선택을 하도록 인권위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 여정업원들은 지금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제 한두 사람이 이제 뭐 가겠다 한다,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안 가겠다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길 것이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누구는 이제 애국자가 되고, 누구는 완전 이제 정치범이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몰리게 될 텐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6년 4월 북한 식당 여정업원 12명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그동안 해당 사건의 조사를 진행해왔고 이 과정에서 식당 지배인 허모 씨가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 입국을 실행했다고 주장했고 종업원 가운데 일부도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진상과 인권 침해 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직권 조사에서 식당 여정업원들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입국했는지, 집단 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은 없었는지, 집단 입국 다음 날 진행된 관계기관의 언론 브리핑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북자 출신 활동가들은 인권위의 직권 조사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식당 여정업원들이 북한의 가족들 때문에 많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들에게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납치됐다고 주장을 해야만 자기들이 뭐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고 뭐 살 수가 있는데 자기 딸이 뭐 자발적으로 갔다고 하게 되면 그 지분도 연대 처벌돼가지고 또 추방돼야 되겠죠.
강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는 조용히 한국에 살고 싶어하는 식당 여정업원들의 입으로 가족들을 버리도록 유도하는 반인륜적인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 여정업원 본인들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한국에 머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이미 조사가 다 끝난 식당 여정업원 문제를 다시 조사하려는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 그 사람들을 또 다시 재조사해가지고 파악을 한다 이런 소리 하면 이건 보내겠다는 소리나 같잖아요.
정 대표는 아울러 북한이 식당 여정업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식당 여정업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들 식당 여정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에는 기존 입장대로 변함이 없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거나 평가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부는 그동안에도 인권위 측에서 요청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북한이 운영하던 유경식당의 지배인과 여성 종업원 12명 등 13명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납치했다고 주장하면서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과 일부 언론에서 기획 탈북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체제 보장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프레드리크 데 클레르크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데 클레르크 전 대통령은 2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전체주의 독재자이며 핵무기를 김씨 왕조 유지를 위한 협상 카드로 본다는 점이 남아공의 사례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레르크 전 대통령은 1989년부터 94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비핵화를 이뤄냈고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등 인권 문제 개선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데클레르크 전 대통령을 서면으로 인터뷰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던 당시 성공적으로 비핵화를 이루셨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했던 국가가 비핵화한 사례는 남아공이 유일하기 때문에 종종 북한 비핵화 모델로도 언급됩니다. 북한 비핵화 달성이 얼마나 어렵다고 보십니까?
1989년 남아공과 현재 북한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남아공은 위협들로 인해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이런 위협들이 사라졌습니다. 소련 붕괴와 앙골라 주둔 쿠바군의 철수, 나미비아의 성공적인 독립 절차에 따른 결과입니다. 또한 남아공이 민주적인 협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남아공이 직면했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모든 국민들의 인종 갈등을 넘어선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아공은 핵무기에 따른 대가뿐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국제사회에 다시 들어가기 원했기 때문에 핵 역량을 폐기할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한 상황은 어떻게 다르다고 평가하십니까?
북한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전체주의 독재자입니다. 김정은의 핵심 관심은 김씨 왕조를 이어가는 겁니다. 또한 핵무기를 이런 과정에서 사용할 협상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경제를 불능화하는 제재를 끝내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북한 정권에 어떤 위협도 없다는 것이 완전하게 확실해지지 않는 이상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사용해 제재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협상할 것으로 봅니다.
남아공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한 뒤 국제사회의 검증 절차를 밟았습니다. 북한이 남아공과 같은 철저한 검증 절차에 동의할 것으로 보십니까?
남아공 비핵화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원자력기구가 폐기 과정에 참여하는 게 필수라고 봅니다. 모든 핵무기가 파괴되고 또 핵물질이 꼼꼼하게 감시되고 통제되기 위해서입니다. 핵 역량을 폐기하는 것과 관련한 북한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통제를 허락할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장기적인 안정과 김씨 왕조의 이해관계가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평화협정과 체제 보장 등이 비핵화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으로 보십니까?
남아공이 핵무기를 폐기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위협이 1989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소련 붕괴였고 1988년 이루어진 앙골라와 쿠바와의 합의를 통해 앙골라에 주둔하던 5만 명의 쿠바군이 철수했습니다. 모두 알아야 하는 점은 1987년 10월 남아공 군대는 롬바강 전투에서 쿠바군과 소련이 이끄는 앙골라군과 직접 교전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전투였을 겁니다. 당시 93대의 소련제 탱크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졌죠. 남아공, 앙골라, 쿠바 3자 간 합의는 1989년 유엔 주도하에 나미비아 독립의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남아공과 국제사회 간 오랫동안 지속됐던 갈등의 해결이 도출됐었죠. 핵무기를 폐기한 것은 남아공이 국제사회에 다시 합류하는 과정 역시 촉진시켰습니다. 또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이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 어떤 조언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북한의 체제 보장을 제공하라고 협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재 해제와 국제경제 체제 편입에 따른 엄청난 장점을 강조하면서 말이죠. 다시 말해서 북한 역시 중국과 베트남이 최근 수십 년간 걸어온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없으십니까?
아시아에서의 핵 확산 위험은 이들 국가들이 핵 보유국들에 의한 위협을 느끼면 높아질 겁니다. 또한 미국의 핵 우산에 따른 보호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면 말이죠.
남아공이 국제사회에 다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비핵화뿐만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 정책 등 인권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경우도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제사회 최우선 목표는 북한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게 돼야 합니다. 북한이 갑자기 모든 인권과 자유를 존중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길을 걷도록 설득하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핵화를 이룬 프레드리크 데 클레르크 전 남아공 대통령으로부터 북한 핵 문제와 협상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B-52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합동훈련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 공군은 이번 훈련이 정례적인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미 공군 제96 폭격편대 소속 B-52 폭격기 2대가 전날인 26일 정례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B-52 폭격기 두 대가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를 이륙한 뒤 일본 자위대 F-15 전투기 6대의 호위를 받아 일본 상공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오키나와 일대 미 해군과 합류해 추가 훈련을 한 뒤 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공군사령부는 두 나라의 훈련이 연합전술 능력과 양국 관계 발전을 돕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폭격기 지속 배치 작전이 2004년 3월부터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작전 역시 국제법과 미국의 항행의 자유 정책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격기 지속 배치 작전은 미군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연합 상호 운용 능력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52 폭격기는 고도 5만 피트에서 초음속으로 비행하며 핵과 재래식 공격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12발과 정밀 유도폭탄을 장착하고 최대 6,400km를 날아가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이 최근 대북 제재 주의보를 통해 북한인 근로자들의 외화 벌이를 집중 겨냥한 가운데 북한인을 고용한 국가로 지목된 나라들은 제재 이행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수의 북한 근로자들 모두 고용 계약이 끝났거나 곧 만료된다는 설명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이달 말 자국 내에서 선원으로 활동하는 북한인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3일 기준으로 타이완 어선에서 근무하는 북한인 노동자의 수는 과거 278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에 278명이 고용됐던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타이완의 이 같은 발표는 미국 정부가 24일 발표한 대북제재주의보에서 해외 노동자를 이용한 북한의 외화벌이 방식을 집중 조명한 직후 나왔습니다. 해당 주의보에서 북한 근로자가 활동 중인 국가로 명시된 타이완은 대북제재 이행에 철저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어 지난 2016년 8월 12일부로 어선에서 활동하는 북한인 선원에 대한 추가 고용이나 고용 연장을 허가하지 말 것과 기존 계약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017년 5월 12일부로 북한인 선원에 대한 고용은 완전히 금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남아있는 북한인 선원 3명은 태평양에서 활동하는 선박 선원이라며 이달 말 고용 계약이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타이완 외교 당국자는 지난 3월 VOA에 고용부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 채용 금지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타이완에는 북한 근로자가 전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2019년 말까지 북한 근로자를 송환하라는 내용이 담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5 채택 이후 타이완 내 북한인 근로자 수의 변화를 묻는 VOA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자국 내 북한인 노동자는 한 번도 없었다는 지난 3월 입장과 북한인 선원 근로자가 278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다는 최근 발표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VOA의 질문에 26일 현재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당시 타이완 외교부는 VOA에 북한인 근로자는 한 번도 없었다면서도 수산업과 관련된 문제는 타이완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며 고용부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다룬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주의보에서 북한인이 고용된 국가로 지목된 싱가포르 역시 제재 이행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싱가포르 외교부 대변인실은 26일 VOA에 싱가포르는 1월 29일 모든 북한인에 대한 노동허가서를 취소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북한 국적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싱가포르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따라 북한인의 신규 노동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모두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이 1월 29일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앞서 싱가포르 외교부는 지난 4월 VOA에 유엔 안보리 결의 23975가 채택됐을 지난해 12월 당시 두 명의 북한인이 노동허가서를 갖고 있었다면서 이들에 대한 노동허가서를 취소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산업 부문에서 일하지 않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주의보에서 지목된 우루과이 외교부는 VOA에 명단에 우루과이가 포함됐다는 것에 놀랐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북한 경제가 고난의 행군 이후 2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제재로 최대 돈줄인 석탄 수출이 중단됐고 공장도 돌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의 경제 사정은 더 나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권 이후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5%로 뒷걸음쳤습니다. 이는 고난의 행군 이후 2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강창구 차장은 말했습니다.
2017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3.5% 하락한 걸로 나왔습니다. 옛날 이제 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북한의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아마 최저의 경제가 이제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경제가 이렇게 악화된 가장 큰 이유는 제재로 인해 광물 수출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년도 8.4% 성장했던 광업은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11%로 후퇴했습니다. 북한은 석탄으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광물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탄과 철광석은 총 수출의 40%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또 석탄 수출로 번 돈이 노동당과 군부, 국영기업, 돈주, 장마당 그리고 광부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난해 2월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석탄 수출이 중단되면서 탄광을 운영하던 국영기업과 돈주는 물론 군부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북한 통일전선부 간부 출신 탈북민 장진성 씨는 말합니다.
특히 그 군이 군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 경제의 상당수가 그 석탄을 그 독점권을 군에게 줬기 때문에 그 석탄을 팔아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외화로 군복천이나 그다음에 이런 거기에 필요한 군수물품들을 사올 수 있는데 이 석탄이 끊기다 나니까 군 경제가 많이 망가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업에 이어 지난해 마이너스 10%를 기록한 분야는 철강과 비료, 정유 등 중화학 공업입니다. 김책, 제철소 같은 중공업 설비가 돌아가려면 철강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와 함께 전력이 충분히 공급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외화 부족으로 자재 공급이 원활치 못했다고 한국은행 강창구 차장은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의 이제 철강 생산에 필요한 게 코크스라고 있습니다. 코크스라는 게 그 철강 재련에 필요한 이제 원자재인데요. 그런 것들은 전량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입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 수입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는 거에 이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사정도 나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자 중국은 지난해 4월부터 대북 석유 공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평양의 휘발유 가격은 킬로그램당 9,000원 선으로 지난해 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름값 상승은 장마당을 위축시켰습니다. 그동안 장마당 상인들은 서비스차 등 자체 수송망으로 물건을 운반했는데 기름값이 오른 데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화물 수송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박사입니다.
저쪽 뭐 나진에서 수입한 물동량들이 뭐 평양이나 평성 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신의주나 산동 쪽에서 수입된 물동량들이 나진까지 가고 하는데 그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제재가 이행되면서 석유 공급 자체가 줄고 제재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당국에서도 사적 수송수단의 운영을 제한하고 하면서 그런 사적 수송 시스템 자체가 한동안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국면이었어요.
각종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기업소 등 제조업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은 마이너스 6.9%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서도 확인됩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평안북도 신의주 방직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제와 자금 노력 타발만 한다며 관계자들을 질책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보수도 하지 않은 마구간 같은 낡은 건물에 귀중한 설비들을 들여놓고 건물 보수를 땜때기식으로 하고 있으니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의 외화 사정은 한층 빡빡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수입은 37억 달러였으나 수출은 28억 달러에서 17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37%나 감소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석탄을 비롯해 광물과 무기 수출, 관광, 개성공단, 밀무역, 섬유 인가공, 해외 노동자 송금 등 4~5개 경로로 외화를 조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출길이 막혔으며 연간 9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던 개성공단도 이미 폐쇄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개건 교수는 평양의 외환 보유고가 날마다 줄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ight now, I think the pressure is very much on him. I think it's hugely.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외환난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외화벌이라고 생각해요.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지금 제일 많이 그래도 달러를 벌어 들여왔는데 그건 생돈 아니겠어요? 달러니까. 그건 뭐 노동임금이니까. 이게 지금 중단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통치자금 자체가 지금 저 말라가는 것이 아닌가.
북한의 경제라는 경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북한의 공화국 창건 70돌이 되는 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 1월 1일 신년사에서 구구절과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을 민족의 대경사로 기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4월 열린 당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 대신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는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건설 대진군 노선에 차질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놓을 만한 경제적 성과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2013년에 만든 마식령 스키장과 평양 여명거리 정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2016년부터 추진해온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도 달성하기 어렵고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사업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북한 경제 사정이 올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전력을 다해서 이런 제재 조치 하에서 자력갱생 방법에 의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워낙 없어요. 워낙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금년도에 대단히 어려움이 오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회생을 위해 북한 수뇌부의 남은 선택은 과감한 비핵화로 제재를 풀고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That's the funny thing about the Golden Gate Bridge. It's not gold at all. It's a red color. It's called.
50개 주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얘기.
미시간이 옛날에는 디트로이트가 수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랜싱이라는 곳 한.
The very first British attempt to establish a permanent colony in the New World was in.
50개 주의 어제와 오늘.
뭣도 모르고 내려도 여기가 해발 한 5천 피트 위에 있는 4천. 800대는데요. 피트 위에 있는 도시인 줄은 모르고.
되게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심적인 여유.
예,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인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구름 조금 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25도, 낮 최고는 35도. 남포 아침에는 25도, 낮에는 34도. 신의주 아침 기온 27도, 낮 기온은 35도. 중강 강계 아침 기온 23도, 24도, 낮에는 35도까지 올라갑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6도, 낮 최고 34도. 개성 아침에는 25도, 낮에는 35도. 사리원 아침에는 26도, 낮 기온은 3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구름 조금 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2도, 낮 최고 32도. 풍산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31도. 원산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32도. 청진 아침에는 22, 낮 기온은 31. 삼지연은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9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조금 끼겠고 서해도 구름 조금 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일겠습니다. 7월 31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0일 이 지역에 대한 1억 1,3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같은 발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문제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에 있는 미 상공회의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 자금은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 시대를 위한 미국의 경제적 약속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이 지역에 대한 안보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어떤 나라도 적대시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지역의 독립과 다른 나라의 압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도발에 대비해 지난해 배치했던 지대공 패트리엇 유도미사일을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30일 방위성 관리를 인용해 지난달 미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해 일부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엇 부대를 철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한 요격 명령은 유지하고 상황이 바뀌면 즉각 재배치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수도인 도쿄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8월 북한이 괌 주변에 대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위협하자 서부 지역 4개 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와 일본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29일 일본 열도를 휩쓸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께 태풍은 미에현에 상륙한 뒤 서쪽 규슈 방향으로 진행하며 곳곳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NHK에 따르면 이번 방송으로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10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했으며 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산사태와 하천범람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30일 규슈 북부를 통해 동중국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태풍 종다리로 인해 뜨거운 수증기가 한반도에 유입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호 태풍 종다리는 북한이 국제기상기구에 제출한 이름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순위파 아랍 6개국이 참여하는 집단 안보 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랍 나토라는 별명을 지닌 이 집단 안보 체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공식 명칭은 중동 전략 동맹으로 정해졌습니다. 새로운 안보 체제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순위파 아랍 6개국 외에도 이집트와 요르단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랍과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안보 체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새로운 안보 체제를 만드는 이유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재개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란의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9일 이란 테헤란에서 1달러는 11만 1천 리알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전날에 비해 리아라 가치가 10% 이상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리아라 하락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상 파기를 언급하기 시작한 뒤인 올해 초부터 계속됐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는 8월 4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29일 실시된 캄보디아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 인민당 대변인은 30일 언론에 우리 당이 77.5%를 얻어 모든 의석을 차지했다며 다른 정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